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듣고요. 그리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두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11월 17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고백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내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이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감사해야 할 최고의 복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시죠. 이 경고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참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뒷부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든 삶을 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는 거 단순히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고백하게 한 것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후에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성경을 보면 21절 바로 위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갖고 계시잖아요. 보통 이제 이 앞에 다 띄워주니까 성경을 보통 안 갖고 오시거나 펼치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설교를 들을 때. 근데 성경을 이렇게 딱 펼쳐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바로 위에 제목 같은 게 보통 달려 있습니다. 파란색이나 또는 빨간색으로 이 문단 문단마다의 제목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적어 놓는데 제 성경책 같은 경우는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한 번도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실 것, 십자가를 지실 것,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 21절에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이 나온 다음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처음으로 자신의 사역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사역이 갈릴리와 갈릴리 북쪽, 갈릴리 주변 지역에서 일어났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변화선, 우리가 보통 변화선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 항변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 옛날에는 그 개역 성경에는 가나다, 가나다라는 말은 우리가 옛날에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나오죠. 신하가 왕에게 또는 높은 분에게 이렇게 올려드리는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역개정 성경으로 바뀌면서 이 말씀을 원어에 좀 더 가깝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변하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인 베드로 뿐만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분한테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 옆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꾸짖듯이.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꾸짖듯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꾸짖듯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2절을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새번역 성경이 좀 더 원래의 의미에 가깝게 해석을 한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나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자기의 의지를 담고 있어요. 내가 절대로 이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을 거예요 라는 마음까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을 것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렇게 발끈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베드로만 그렇게 발끈한 게 아닙니다. 동일한 본문의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제자들을 보시면서 꾸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 자세가 똑같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강한 반발하는 이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과 그들이 원하는 바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과 제자들이 따르고자 하는 길이 방향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중에도 보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죄송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를 가지고 싸워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높은 자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 그리스도는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로마의 치하 아래서 있었던 이스라엘을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권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을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자신들은 그 밑에서 좀 떵떵거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를 보면 세베드의 아들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셨을 때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을 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령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다 열받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도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엄마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자기네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게 화가 나는 거죠. 쟤네들이 뭐가 잘났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열을 내죠?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편에 앉는 것에 대해서 왜 다 화를 냅니까?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른편에 앉고 내가 왼편에 앉고 싶은데 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화가 나는 거죠. 만약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좌우에 앉고 싶은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대해서 동의했다면 그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따르고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어쩌면 긍휼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도 똑같은 자리의 욕심, 똑같은 예수님의 주변에서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르지 않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 내용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믿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채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필요할 때 꺼내서 닦아내면서 지니가 둥 나오면 야 내 소원은 이거야 라고 들어주기를 원하고 들어주면 고마워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 속에서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자 하는 것이 내게 다르기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편해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바 없이 세상을 사랑하며 욕심에 자랑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 우리가 나누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진지하게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야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심지어 사탄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아라고 얘기했다고 네가 사탄이야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겠죠. 이 사탄아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대적자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에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고 있다는 거죠.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참뜻을 알지 못하고 네가 걸림돌이 되려고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뒤에 나와 있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걸림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장애물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장애물이 되려고 하고 있는 그에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만약에 그가 사탄이라면 너는 왜 사탄의 일을 생각하니?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왜 너는 사탄의 그 모습, 대적자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것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들려오는 그 유혹의 목소리가 바로 이 목소리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시험을 시작함으로써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라는 의미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증명이 드러나는 시험이 바로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시험인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충분히 이거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어릴 때는 꼭 그런 장난들 많이 하지 않나요? 막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야, 너 용기 있으면 뛰어내려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무서운데 뛴단 말이에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친구 동생이 형 진짜 뛸 수 있으면 뛰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뛰어가지고 손이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요. 뭐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증명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그 욕구를 드러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 이런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라고 증명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쉽게 모든 것을 성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돌로 떡 만들어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가 너를 받들어주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거야. 고생할 필요 뭐 있어? 여러 가지 사역할 필요 뭐 있어? 힘들게 사람들 병 고쳐주고 할 필요 뭐 있어? 사람들이 모두 바라보도록 추앙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에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야, 너 이거 회복하려고 왔잖아.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경배 한 번만 해. 그러면 이 모든 거 내가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해요.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갈 필요 없다는 거죠. 모터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쉬운 길,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쉬운 길,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께 던지는 시험이자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도 들려와요. 마태복음 27장 42절의 뒷부분을 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얘기해요. 뭐로 증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증명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증명하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상징적이고도 유명한 이야기고 여러분 혹시 뮤지컬 중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 아시나요? 거기서 아주 제일 절규하고 멋있게 나오는 장면이 겟세마네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못 보신 것 같네요. 표정을 보시니까 아, 그 장면 알지 이런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어쨌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주 절규하면서 내가 정말 이 길 가야 됩니까? 라고 절규하면서 예수님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미라클 메이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것도 안 보신 것 같네요. 클레이 애니메이션인데요.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만든 애니메이션이 너무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진짜 기억이 계속해서 나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마귀가 와요. 그리고 옆에서 뭘 보여주냐면 막혀있는 모든 길을 터줘요. 대로를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Run! 도망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더 쉬운 길이 있잖아. 그러면서 그 길을 보여주고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아버지의 의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진짜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길이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과 고난을 느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고 괴롭고 조롱받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길이라는 것이 정말 가기 싫은 길이라는 것을 주님도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의 모든 것을 이기시는 과정이 다 그겁니다. 사람이 먹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모든 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모든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에 있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욕심과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가야 될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마귀는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장애물이 되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더 쉬운 방법으로 가. 너의 욕구를 채우는 방법을 써.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나 제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께 걸림돌이 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께만 들린 음성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음성이고 유혹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쉽게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서 넘어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자기가 장자가 아니라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장자의 권리를 찾고 그 장자의 복을 더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자기가 있어야 할 집에서 떠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지도 못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해요. 더 쉬운 방법이 있다. 더 빠른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어려우니 세상이 좋아하는 그 방법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너 자신을 입증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쉽고 빠른 길을 찾다가 오히려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방법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방법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방법으로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등을 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르던 삶에서 내가 원하던 것을 붙잡으려던 삶을 배신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훈련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자훈련을 할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중심 대신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 그 온누리 교회에서 나온 일대일 제자양육, 도란노에서 나온 일대일 제자양육의 키 그림이에요. 그 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신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중심이었고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태도를 가지시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이하에 나오는 겟세마네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마태복음 27장의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비웃음과 조롱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입증하는 방법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위탁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의미를 웬만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리고 부활하셔야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살던 당시의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에게는 절대로 하지 않는 극악무도한 또는 이방인들에게만 행하는 아주 질 나쁜 사형의 기술입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주변에 달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 적도 있을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통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과연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잔인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따르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자신의 생활 중 어려운 부분을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가난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든지 병이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든지 내 가족 중에서 정말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활의 어려움을 십자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타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십자가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헌신이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교회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사라져 있지는 않는지 영광이라는 말을 성공이라는 말로 바꾸고 세상의 성공을 쫓는 모습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과연 그런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라는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도 못했고 마지막은 예루살렘과 그 지경에 머물렀습니다. 편안한 잠자리도 없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삶도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의심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끊임없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부딪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죽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들에게도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제자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삶, 예수님의 절대 고독을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가다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외롭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환영하는 그때도 바로 며칠 후에는 십자가라는 것이 있었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도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를 죽일 사람도 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신 삶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 토요 새벽 기도회에서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사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하려는 많은 것들이 아니 모든 것들이 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재밌게 본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모래요정 바람돌이라는 제 나이 때 분들은 아시는 아주 명작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그래도 오늘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웃으시는 분 계시는 거 보니까. 어제는 다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미국에 오신 지 오래돼서. 다섯 형제가 있는데 그 다섯 아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아이들인데 원작에서는 특히 그래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버지가 전장터에서 죽고 이제 어머니와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 영국 작가가 쓴 건데요. 일본에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든 건데. 근데 그 아이들이 어쨌든 놀다가 이 모래사장 속에서 요정을 만납니다. 바람돌이라는 모래요정을. 그런데 이 모래요정은 소원을 들어줘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들어준 것이 해가 지면 사라져요. 모래처럼. 근데 저는 그게 우리의 인생 같아요. 우린 정말 높은 탑을 쌓으며 살려고 하고 내 나름대로의 성을 쌓으며 살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해가 지는 그 시점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많은 거죠. 우리가 진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가는 삶, 쉽게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한 삶은 결국에 죽음으로 가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 살아가는 삶은 결국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삶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과 머릿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